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 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살펴본 에스더입니다. 이 페르시아 내부의 정치 상황을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페르시아 어디 변두리의 지방 정치가 아니라 중앙 정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왕정 내부 이 정치의 암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스더서 외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볼때 우리가 더군다나 명심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작정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지난 수요일에 본 1장 말씀은 그 우리 삶의 적용점이 크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이니까요. 지난 시간 1장을 살펴본 것, 거기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영화나 이 소설처럼 꼭 무언가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이제 큐티를 한다고 해도요, 좀 편안하게 그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 1장 같은 경우 사실 개인이 묵상하면서 적용점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1장 내내 볼수 있는 건그술 파티잖아요. 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러다가 결국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내용이죠. 그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는 그 실수가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현명하겠죠. 그술 깨고 나면은 후회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그술 취해가지고 하는 사람의 말을 또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그 1장에 살펴보았을 때 왕이 이제 잔치 때 흥이 겨워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술 기운이 돌았습니다. 자기 왕비 예쁘니까 왕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돌았어요. 뭐 왕비들 그술 취한 남자들 앞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 나가기가 싫어서 왕비가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갖다가 왕이 왕비들의 그 옷을 벗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신하들이 이 왕의 불편한 심기를 읽어내고 폐위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었지요.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할 국모가 왕의 체면을 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모가 임금의 말을 거역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 각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임금을 설득시키지요. 사실 임금과 서로 합이 맞았던 것입니다. 결국 폐위시킵니다. 술 기운에 왕비를 폐위하는 사건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우리가 뭐 사실 배울 만한 교훈이라고 할 것이 뭐 딱히 없지요. 뭐 유대인들의 일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1장 전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그성 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2장 1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술이 깼어요, 그죠? 술이 깨고 시간이 좀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자들은 적어도 몇달 정도 흘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감정은 자연스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이성은 날카로워질 줄 모르나 미움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들은 사그라집니다. 5년 전에 익혔던 지식과 지성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단련되지만 감정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5년 전에 기뻤던 일이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까지 막잘 살아나진 않아요. 우리 분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년 전에 그렇게 막 이를 갈던 일이 5년 정도 지나고 뭐 세월이 더 지날수록 옅어지면 옅어지지 강해지진 않습니다. 우리 때때로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층간 소음에 의한 뭐 살인 사건 이런 일들. 사실 그 모든 일들이 템포만 한 템포 놓쳐도요 말릴 수 있는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물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감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정만 늦춰져 버리면은 큰 사건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의 끝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마음에 걸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치가이자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은 왕후를 몹시 사랑했었기에 떨어져 있게 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왕후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왕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몹시 괴로워했다. 왕의 친구들이 왕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이같이 충고했다. 제발 왕후에 대한 모든 기억은 잊어버리십시오. 왕후에 대한 연민을 계속 갖게 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국에 사람을 보내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오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택해 왕후로 삼으십시오. 새로 왕후를 맞아들이시면 그 전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 맞이한 왕후에게 사랑을 쏟게 되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왕비를 실제로 사형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자기의 왕비, 자기가 술 기운에 뭐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폐위시킨 그 왕비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일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너무 술이 취했었구나. 술 기운에 지금 뭐 일장에 나 우리가 서 보았던 모든 일들을 벌어버린 겁니다. 딱 하나예요, 그죠? 진짜 그 왕의 주흥, 예, 술 기운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신이 난 거잖아요. 술 기운이 돌고 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왕비 나오라 그래라고. 왕비, 우리 몸매 좋고 예쁜 왕비, 이거 다 신하들 다볼수 있도록. 그런데 그 왕비가 거절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왕의 심기를 읽은 다시 한번 이 아첨하는 신하 무리들의 말이 나옵니다. 왕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지요. 왕이여, 새로운 왕후를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성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관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죠. 이 퍼스트 레이디가 될 여성이 지혜롭고 예컨대 뭐 어떤 신을 섬겨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온통 관능적인 요소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죠? 게다가 남자 경험이 없어야 되는 처녀여야 합니다. 이는 그 고대 근동의 왕비를 택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다윗 왕도 늙어서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손가락을 끼워 놓고 한번 갔다 올까? 열왕기상 1장입니다. 조금 앞에 가시면 됩니다. 그 507페이지 구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똑같은 말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왕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아름다운 처녀, 그죠? 아리따운 처녀, 젊은 처녀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열왕기상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전국 각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사방 영토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지금은 페르시아니까, 시대 배경이 페르시아니까요. 페르시아의 전국 각 지방. 두 본문의 공통점은 성적 대상으로만 이 여자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그게 없어요. 무슨 종교를 섬겨야 되고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쁘면 됐습니다. 아리따움. 그리고 남자랑 경험이 없는 그 처녀여야 한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심히 아름답다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를 1장 4절에서는 함께 기록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자의 욕망은 사그라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나이가 60, 70이 넘어도 연문을 뿌리고 다녀서 시끄러운 소동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어도 남자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었지만 다윗 왕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과도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아들 솔로몬과도 다른 모습을 보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바세바와의 사건 때 정말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짜 회개가 아니라 정말 회개했기에 행실이 달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말년과도 달랐고요. 지금 이 페르시아 왕과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은 심히 아름다웠지만 그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오늘 본문 다시 2장 4절로 돌아오면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골랐는데 이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나 군주들은 3,400명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궁녀와 달리 하지만 이 왕후가 될 인물은 페르시아인 중에 나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페르시아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7대 가문 안에 있는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가문들, 명문 가문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신하들, 이 아첨하는 신하들의 무리가 그냥 왕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왕의 마음이 좋아진 겁니다.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5절에 이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뭐 주인공이죠, 그죠? 유다 지파라서가 아니라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유다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파는 베냐민 출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자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준비를 하십니다. 본인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7절에는 이 책의 그 또 다른 주인공이지요. 에스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라고 합니다. 그 하다사가 그 도금양이라는 관목입니다. 이 빨간색 꽃이 피는 그 키 낮은 그 관목입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모르드게 삼촌의 숙부의 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의 지성이나 다른 측면이 아니라 지금 뭘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에스더도 외모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왜냐하니까 지금 앞에서부터의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그죠? 일종의 복선인 셈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뭐라 소개합니까? 고아로 소개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약점을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날 사회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아로 산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되게 겉보기는 활발해 보이고 지금도 막 친구들이 많고 젊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은 그 어려웠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 그 사람 중에 고아로 자란 분이 있는데 참 밝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성격이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정말 깊이 이야기해보면 때때로 그 어린 시절에 그 큰 아픔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고아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고아는 차별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결혼할 때 더 그렇습니다. 짝을 데려오지요. 보통 당사자들은 그 어려움이 없어요. 언제 그러냐니까 부모한테 소개할 때 뭐 상견례를 한다거나 할 때 뭐 고아는 어쨌든 상견례에 뭐 삼촌이 나가든지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고아 며느리, 고아 사위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사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는 딱지가 그 참 무서운 것이죠. 당시는 현대 사회가 아니라 오늘날보다 더 가부장적인 시절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고아라는 말은요, 제 아무리 인물이 좋고 능력이 좋은들 왕후로서는 애초부터 자격 미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가 왕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 퍼스트 레이디를 누구를 아십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아,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구나. 9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스더가 이 궁녀를 맡은 자의 눈에 듭니다.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몸을 정결해야 할 물품을 챙겨줍니다. 그 화장품이에요. 화장품하고 향수 같은 것들. 7 궁녀를 붙여줍니다. 자기 수하로 부릴 수 있는 신하지요. 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10절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뭐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유다인이었습니다. 식민지 출신이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미리 합작했습니다. 이미 이름부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름이 지금 하다사가 아니에요. 그죠? 하다사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고요. 에스더라고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하다사라고 부르면은 내가 유다인인 것을 들키게 되니까 에스더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사람인 양 뭐 피부 색깔로는 차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페르시아인인 양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고의적으로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전에 자기 출신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대학들도 시험을 칠 때는 익명으로 칩니다. 그 학번도 아니에요. 학번 말고 이 시험지 제출하는 그 시험 칠 때 쓰는 번호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성경 번역 시험을 친다고 합시다. 뭐 히브리어에서 뭐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 시험지에 적는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면은 채점자도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얘는 왠지 잘할 것 같아.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옮기는 거. 이름이 아시안 이름이면요. 얘는 왠지 히브리어도 못할 것 같고 영어도 못할 것 같고 그런 걸 방지하는 거죠. 학번도 평소에 자기가 친숙한 지도 늘 자기가 지도해왔던 뭐 지도 교수와 학생 같으면 막 학번도 친숙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 코드를 따로 줍니다. 시험지에는 시험 코드 외에는 적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채점자도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입견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누가 잘합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합니다. 한국 목사님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그리스어가 모국어인 그리스 사람보다 한국 목사님들이 이 신약을 더잘 번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다인, 이 소수민족, 선입견은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입견이 없다 할수 없습니다. 어디 지역 출신이냐, 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뭐 조선족이냐, 뭐 탈북민이냐, 안 그러면 뭐 국제 결혼이냐, 온갖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를 감추는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동안 이 후보자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왕궁 생활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자 좋지요, 그죠? 1년 내내 뭐 합니까? 몸치장합니다. 씻고, 고치고, 화장하고, 가꾸고. 그 당시 이제 제국이 그렇게 왕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대단했다. 이 여자들은 사실 일할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자기 몸만 예쁘게 좋은 냄새 나게 향수 뿌리고 이것만 가꾸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아마 후보자들이었겠죠. 여자들은 왕 앞에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들고 갈수 있게 합니다. 그죠? 후궁에 있다가 왕궁으로 가면서 네가 원하는 건다 가져가라. 예컨대 향수나 보석이나 왕한테 네가 네 어필을 할수 있는 건다 가져갈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에스더의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죠?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자들을 담당하는 이 내시 헤게란 사람이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법이지요. 최소한만 꾸미고 나가는. 그 에스더도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밥맛 떨어지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예쁜 걸 자기가 잘 알았어요. 예, 전공법을 택합니다. 나는 향수도 필요 없고 진주 귀걸이도 필요 없고 금목걸이도 필요 없다. 딱 기본 갖춰야 될 것만 갖춰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용모가 출중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17절에 바로 이어지는 결론이 나오지요.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이 머리에 관이라는 것은 다른 첩들, 후궁들 2,300명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려줍니다.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요,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들을 베풉니다. 새로운 왕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 국가의 세금조차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영국 그 지금 여왕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음에 오면은 뭐 세금 한 면제해 줄라나요? 그 다음 왕이 등극하면 하여튼 이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세금 면제는요 국민들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일 중에 하나였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만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고대 역사를 보면은 이런 그 전통들이 있었던 국가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 큰 행사가 있으면 세금을 면제해서 백성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에스더에는 이처럼 잔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국력의 풍성함을 과시하는 잔치를 했지요. 둘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 왕후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또 뒤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때는 또 음모를 극복한 잔치가 나오지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리스도와의 혼인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기쁨입니다. 이런 제국의 황후가 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사람의 일입니다. 아청군들이 왕의 마음을 미리 읽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고 심지어 에스더와 모르드개조차 자기들의 꾀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 바로 앞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살펴보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의 공통점, 늘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에스더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기도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꾀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그 섭리를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의 삶이 얼마나 정치꾼들 같습니까? 죄다 나의 결단이고 내 생각이고 내 꾀고 얼마나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모습 같습니까? 아, 식민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너그 하다사란 이름 쓰지 마라. 너는 끝까지 자나 깨나 죽으나 에스더다. 유다인 것도 밝히지 마라. 그럼 우리 혹시 차별당할지 모른다. 우리도 이민 생활하면서 늘 같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당하는 이 지금 대우가 차별적인 대우 아닐까? 내가 영어가 어리석어서, 내가 뭐 지금 피부 색깔이 이래서 이런 것 아닐까? 우리도 늘 장깨를 쓰면서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삶 속에 꼭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때때로 내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계획으로, 내 잔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한 것 같고, 내가 결단을 내렸던 것 같고, 또한 내 생각대로 했던 일들이 가득한 오늘 하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삶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정말 우리 가슴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 각각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선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